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은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단기 선교를 파송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를 파송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서 고생할 것이 보이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이 복잡 미묘한 마음이 여러분 보이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의 마음,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가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더 위로가 됩니까? 너희들은 사자같이 용맹하라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니까 너희도 이리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히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결하라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섞이지 않다,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악됨과 혼합되어서도 아니고 섞여서도 아니 된다. 그게 바로 순결합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탁 손에 안고 품에 안았을 때에 옛날 성경을 보면 준수함을 보고라고 표현했고요. 요즘 성경을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준수함을 보고 3개월을 몰래 숨겨서 키웠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두 가지를 칠했다 발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와 뭡니까? 역청과 진이에요. 송진.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안팎으로 칠했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목적은 안전이고 보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물이, 세상의 흐름이 흘러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역청과 말씀의 송진을 안팎으로 칠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여러분 방주의 사이즈 기억나세요? 길이가 몇 규빗?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137.4m입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렇죠? 폭이 50규빗이에요. 22.9m입니다. 거의 23m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이는요? 30규빗. 13.7m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공 차고 뛰어다녔던 운동장보다 더 큰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싶은 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칸이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 하나님이 방주의 안팎으로 뭘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결국 방주 안에는 물이 스며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죄악 등 것이 흘러들어오면 아니 되기 때문에 역청,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팎으로 겹겹이 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패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바로 순결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빅픽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관계, 다윗과 법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다윗과 이 언약궤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to be continue, 다음 주까지 연속되는 거니까 드라마입니다. 오늘 오고 내일 다음 주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거고 오늘은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궤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습니까? 참 어둡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침울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싶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잘못된 죄악된 것이 흘러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빼앗아 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요? 다곤 신당 안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곤 신 바로 곁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곤의 신당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넣어둔다라고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러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뭘 하라고요? 바알의 신당을 어떻게 해? 헐어버리고 아세라 신당은 찍어버리라고.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겁니까?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릴 대상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상도 함께 두는 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이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던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땅이 흔들렸다고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애굽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느냐, 우리도 힘을 내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을 의지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곤 신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다곤 신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신이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신에 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잡신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신과는 상대할 수 없는 잡신인데 여러분, 내가 섬기는 그 다곤 신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 잡신을 어떻게 내가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같이 둬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곤 신도 화가 나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허락하면 아니 되는 건데 이게 허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종교를 붙들고는 있지만 다른 종교들로 충분히 배울 것이 있다. 받아들일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고 다른 종교들로부터 배우고 포용해야 될 것은 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걸 별로 원치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걸 좋아해.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 아이디어인지 몰라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 상대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배타적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편협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종교는 다 다르지만 신은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 올라가고 나면 우리가 다 만날 거야.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기독교의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거고 불교의 길을 선택하는 거고 모슬렘의 길을 선택하는 건데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줄 뿐이지 이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 그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원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뭐예요?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집안에 우상의 단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하나 있는 것도 부족해서 그 옆에 또 뭘 세워뒀어요? 아세라상까지 또 세워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농경지대 시대의 풍요의 신이에요. 풍년을 주는 신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은 바알을 붙들고. 아세라 신은 여자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아이를 낳게 하는 신이에요. 자손이 필요하고 후손이 필요하면 아세라 신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쟁에 강하신 하나님. 어디와 싸우고 붙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필요할 때는 이분이 필요하면 이분, 어느 분을 붙들어도 내만 복되면 된다라는 것, 나만 잘되면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참 놀랬던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 안에, 그것도 다곤신 곁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두겠다라고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다곤이 열받아서 심판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이기고 다곤 신당을 빼들어 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니 다곤의 신당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가져고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성소까지도 말고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노하시고 끝낼까요? 세시네요. 표현이 거칠지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1년에 대속죄일이 한 번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 백성들의 죄악됨을 깨끗하게 씻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금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들이. 그래서 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밖에 있는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밧줄을 하나 차고 들어갑니다. 밧줄을 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악됨이 있고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 임의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죽이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체를 누가 치워요? 그러니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밖에서 줄을 땡겨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또 나. 아,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와서 섞이고 혼합되는 걸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곤신에게는 용납되는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냐라고요.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결코 우리 삶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용납하지도 아니해야 되고 타협하지도 아니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죄악됨과 결코 함께 혼합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안팎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청과 송진을 발라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흘러들어와서 혼합되고 섞이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에이, 그래도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배울 게 있어. 배울 건 배우고 용납할 건 용납해야지 라고 하는 다곤신이 있어요.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 죄와 선은 악한 것을 구별짓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볼 때 어떤 신이 더 매력적일까요? 어떤 신이 더 포용력이 넓어 보일까요? 다른 길은 없어, 나밖에 없어라고 고집부리는 하나님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배울 건 서로 배우면서 가야지라고 하는 다곤신, 어느 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어느 신이 더 사랑이 많은 신으로 보여질까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2014년 6월 7일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성소수자들, sexual minority의 이 축제라고 하는 queer 문화축제 15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queer라는 뜻은 색다르다, 이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게이들과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 이 모두를 통틀어서 그냥 queer라고 하는데 2014년에 15회째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한국에서 그게 열린 거예요. 올해는 벌써 17회가 됐겠죠. 제가 올해 걸 이야기하지 않고 왜 2년 전 걸 이야기하냐면 그 해의 주제 때문이에요. 그때 queer 문화축제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혐오보다 미움보다 강하다. 가 주제였습니다. 주제 자체만 들어보면 마음이 솔깃합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이 행사에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도와주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팻말들을 들고 서울 시내가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뭘 시키는지도 모르고 거기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제가 선하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가야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소수자들, 연약한 자들을 옹호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옹호하고 돕고 함께 프레이드를 가졌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작은 기독교 단체 몇 분들이 나와서 그 프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그 차들이 지나가는데 거길 막아서고 아예 여성 성도님들은 길가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가 세더라고요.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안 된다라고. 자, 이 두 가지를 보자고요. 또 오늘날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두 그룹을 보는 거예요. 길거리 아예 둘러보여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그래도 약한 자들은 돕고 좀 다르지만 함께 품고 함께 가야지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들, 어느 단체가 더 사랑이 많아 보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니까 절대 안 돼. 길가에 들어 누워버린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달라도 용납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는 시민단체가 사랑이 많아 보입니까? 답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걸 용납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데리고 가서 그게 오늘 우리는 선한 일 하고 왔다라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죄악된 일인데 그걸 돕고 와서는 자식들과 우리 오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왔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 줄 거라는 거죠. 생각은 다르지만 함께 품고 가는 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야.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 거겠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은 죄악됨을 결코 용납해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세상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죄악됨이 흘러들어오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 오기 전에 살았던 아틀란타, 스테이시 조지아거든요. 거기를 서든 스테이스를 어떻게 부르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 혁디예요. 성경으로 혁디를 딱 둘러맨 스테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이라는 거겠죠. 복음주의적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늘 말하는 God bless America, God bless you.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믿어버리는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하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건 종교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 다른 종교들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최고의 헌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내려놓는 순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생명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이, 모슬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살폭탄하는 그들이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을 내려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뜨거움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지 않는 게 새벽 기도예요. 열심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참아고도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다큐멘터리? 참아고도를 보면 이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도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몇십 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몇백 키로, 몇천 키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걸어서 가지 않습니다.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지 않아요. 삼보일배합니다. 뭡니까? 세 걸음 걷고 세배하고 세 걸음 걷고 세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 1일 날 세배하듯이 그런 세배가 아니에요. 내 몸 마디 마디 전체가 땅에 다 닿는 세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슬라이딩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무 목발 같은 걸 신고요. 손에 끼고 허리부터 밑으로는 이렇게 두꺼운 고무를 대고 가요. 그런데 거의 몇 달을 가니까 그렇게 가니까 산도 지나고 들도 지나고 물도 지나고 앞에 이렇게 두꺼운 타이어로 만든 판을 하고 가는데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나무 신발도 이렇게 두꺼운데 계속 슬라이딩 하니까 그걸 몇 번을 갈아요. 성지순례 한번 하려면. 여러분, 열심만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그런 헌신과 열심, 겉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 그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는 길을 선택해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이고 이 길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다곤신당을 넣어두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허락하면 안 되니까. 마치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대 상자처럼, 노아의 식구가 타고 있었던 방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 안처럼 우리 심령 안에도 세상의 것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청을 바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얼마나 삶을 드렸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자기 삶 전체를 드립니다. 얼마나 왕이 기뻤으면 여러분 아랫도리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출렁출렁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된 그 생명의 복음과 세상의 것이 혼합되지 아니하게 섞이지 아니하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안팎으로 역청과 송진을 듬뿍이 발라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순결함을 요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성소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